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 방식으로 애쓰고 수고하여서 얻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그 서두에 놓습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이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흘러내리다라는 어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일로서 성취하고 갖고 누리는 그 복이 아니라 그 출처가 그 시작점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 복을 만약에 인간이 그렇게 이 복을 들었을 때 항상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그 복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복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자꾸만 착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만약 그것을 방법으로서 주셨다면, 아니면 다른 말로 율법으로서 이 복을 얻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중에서는 열심히 있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열심히 없는 자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못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지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혜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힘이 있고 또 힘이 없고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법으로 주셨다면 이 복을 얻는 것이 능력 있고 지혜 있고 힘 있고 잘난 그 어떤 누군가만 소유할 수 있는 그 복이라면 그 복을 받은 그 상태의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인간에게로 돌아갈 그 영광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어 복을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택으로서 하나님만이 그 선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 이 땅의 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그 하늘의 복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노력으로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나온다고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바 있죠. 이 심령, 가난하다고 하는 이 단어, 그저 절대적인 가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영혼의 그 파산됨을 선고한, 완전히 망해버린 그 영혼을 그 복 있는 사람이 갖고 있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이 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보면서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조금 훌륭할 때가 있고 또 평균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가졌다면 우리는 좋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는 그 말을 제가 설명드렸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의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이 되시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그 전에 눈은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어떠한가가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천국 대신 예수님이 복으로서 앞에 왔다면인 거예요. 비교 대상이 인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보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사실상 만물이 찌꺼기 같은 그 허망하고 부패한 것으로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가 하는 내 영혼의 파산됨을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내가 우시야 왕보다 조금 더 훌륭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깝지라고 안도하지 않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완전히 파산되어서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저 같은 사람은 말씀을 전하기까지 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오래 담아둘 수 없는 그 무적행같이 받으면 그 사랑을 그저 흘려보내고 쉽게 부패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인 것을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여러분 속에 깊어지는 고백은 바로 내 영혼이 파산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성경을 쓴 것이 주후 48년경에 갈라디아서를 먼저 썼습니다.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 7년쯤 흘러서 한 55년경에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도들보다 더 작은 나,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사도라고도 스스로 부를 수가 없는 그 상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6년에서 한 8년경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쓴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 스스로 모든 성도들보다 작은 자보다 지극히 작은 나.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 성도라고도 칭함받기를 거절한. 더 나아가서 그가 죽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전서입니다. 1년 전에 그 성경을 기록했을 때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하나님, 제가 마귀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이 믿음이 자란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실 때 반드시 이 고백이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덟 가지 복, 을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복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복을 받은 노력이 아닌 은혜의 선물로 받은 자가 이렇게도 이런 국면이 나타나고 이렇게도 나타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애통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진다. 다음 스텝으로 노력하는 그 다음 단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를 지금도 소망하시지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가 모두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충만하게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사도 베드로가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 36절, 7절, 8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온 집은 분명히 알라. 다른 건 잊어도 되는데 분명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초점에 뭐가 있냐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예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 죄 그 십자가의 주인은 바로 우리 것이었는데 바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마음이 찔렸다고. 베드로와 그 모든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어찌할꼬 하더라. 어찌할꼬 그 말이 찔려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지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경제적인 파산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심각한 상상하기도 싫은 그 일 정말 아주 신라 같은 거미줄 같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동화줄처럼 붙잡고 싶은 그 심정 아마 경험해 보신 적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더 상상하기 싫은 어떨 때는 자녀를 잃거나 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갔는데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렸다고 하는 선고를 받거나 했을 때 그때 고백이 뭐죠? 그때 고백이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어찌할 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살지? 하는 고백.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그 경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자녀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건강보다 우리의 모든 소원보다 우리의 모든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데 그 하나님 우리와 부딪히셨다는데 어찌할 거란 고백이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어찌할 거 어떻게 해야 살지 어떻게 해야 살지 하는 그 고백이 나왔을 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아주 단순히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어찌할꼬 그 애통함과 그 상한 신령이 있는 자리에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말씀하셨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이 단위에 서서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해석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이르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우리가 가진 상처가 그저 아스피린 한 알 정도 먹고 날 수 있는 하루 이틀 쉬면 낫는 그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 빠뜨릴 수 있는 죄의 인자가 남아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이런 말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죽는 게 당연한 그 죽을 병, 죽음 병에 걸린 우리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주간 그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시달리고 그렇게 고통하고 이 자리에 온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조심조심, 직장에서도 조심조심, 가정에서도 조심조심,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이 다시 빚으로 나에게 꽂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조심조심. 누구 하나 위로할 자 없어서 이 자리에서 아마 하나님의 위로 받으시려고 아마 많이들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너 그래도 잘하고 있다 너 그 정도면 훌륭하다 이 말 들으면 지금도 힘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우리가 별로 안 듣고 싶은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41절을 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양할 때 예수님은 그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주 단순하게 나와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워서 오셨을까요? 그 다음 절 42절의 해석에 나오는데 너도 오늘 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하여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느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곧 AD 70년이 오면은 그 성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올라가지 않는 그 모든 멸망이 올 건데, 그래서 남자들은 맺혀지고 자녀들도 죽임당하는 그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 육적인 심판보다 더 영원하고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평강의 왕을 앞에 두고서도 자신의 가슴을 찢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회개치 않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신 거예요. 자신의 그 십자가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2절 그러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랬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이르는 그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한 일? 사람들은 그저 평소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더라. 마지막 날까지 사람들이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랑의 방향이 어디로 돌아갈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실상 진실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는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신자들에게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말씀했죠. 그 집에 부딪혀. 그런데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두는 자들은 견고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래 위에, 모래가 뭐라 그랬습니까? 먼지와 같은 그 인생 위에 자기 신뢰, 자기 영광, 자기 상을 가져버린 그 인생 위에 두는 사람은 그 바람이 불고 홍수가 부딪혀 무너지게 되는 그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 홀로 가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간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돌이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잠시 십자가에서 고통은 당하시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신 적이 없고 그 자녀들과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거짓된 평안, 거짓된 위로, 거짓된 약속의 눈이 가리워져 자신의 그 영적인 실체와 영적인 좌표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며 우신 예수님이 우리로 그 상태를 직시하고 울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의 그 영적인 그 상태,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와 그 심판의 실체, 그 사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예수님은 정말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면서 서러워서 울 수도 있고 상처받아 울 수도 있고 무시받으면 또 화도 나고 돈 없어서 울 수도 있고 몸 아파서 또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맥락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신실하게 뉘우쳐 회개의 그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이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왜요? 누가복음 6장 21절 보니까 지금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 기쁨이 어디서 와요? 인간적인 자원들을 끌어모은다고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상한 심령, 그 파산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기쁨이 내려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수고로 얻는 평안과 노력으로 얻는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도 않고 더 큰 상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통과 기쁨 사이에서 말씀을 전해야 했던 사도 바울도 이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 고민을 항상 했던 모양이에요. 고린도 후서 7장을 보게 되면 그 마게도니아에서 자기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빠져 있는지 사방에 환란이 진쳐 있고 밖으로는 싸움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가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이 세상 신 마귀가 하는 아주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나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전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 그래서 그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누구보다도 배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그 얘기가 이제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참 어두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항상 그 고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디도가 와서 나를 위로했더라.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여러 개라고 알고 전해져 내려오는데 우리가 받은 편지는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정확한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어떤 이제 흠집을 교회가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막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일인 거죠.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신약성경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잠시 근심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잠시 후회했다는 것이죠. 아, 우리 그럴 때 있죠. 아, 너무 세게 했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예, 저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나? 왜 꼭 저렇게만 매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고 저도 그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예, 참 여러분 근데 예배를 드리는 이 목적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기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그 감정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그거 잘합니다. 평강하다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 심중에 그 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붙은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찌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물이 샘의 근원이 될고 죽어버린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울리로다.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죠. 예레미야가 또 얘기합니다. 13장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듣지 아니하면 내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하나님의 양떼들이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통곡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면 우리도 참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정말 그렇게 죄인인가? 라는 불편한 마음, 그런 근심이 들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살짝 후회했다가 나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근심이기 때문에 근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 10절을 보시면 세상의 근심은 그를 망하게 하는 근심입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 근심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참 외로울 때가 있고 신앙이 더 분간이 안 되고 모호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그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애통이 애곡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낳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에 제가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이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분이 좋으면 아, 참 예배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우리이고 우리 기분이 좀 상하면 오늘은 아니다라고 쉽게 얘기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강단에서 우리 심령에 생명의 진리가 뿌려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만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의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 밝은 표정으로 가면 저도 기분이 참 좋죠. 어느 순간에는 참 설교하고 그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서 그저 방에 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얼굴, 어두운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애통의 터널을 넘어서 하늘의 기쁨에 내려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실체인지 알아야 하늘의 위로가 우리 위에 덮여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죠. 여러분도 울어보셨죠? 언제 눈물이 나던가요? 눈물이 난다는 것은 어떤 필요라는 어떤 자원을 내가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내가 결핍한 상태. 그걸 넘어서 내가 어떤 거는 또 힘써 얻을 수 있는데 절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를 경험했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안 되는구나. 그 절망. 그 절망. 그래서 정말 그 우리는 그 눈물 흘리는 그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한 자원들을 다 끌어모아요. 그것이 평판이 됐든 칭찬이 됐든 재물이 됐든 열심히 열심히 모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눈물 당할 그 일을 내가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눈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써서는 안 울려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약의 희미한 빛이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21장에서 조금 엿보도록 도와주셨어요. 거기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하갈은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여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아들, 그 이삭을 낳는 일을 회방한 어떤 그런 존재 정도로 애굽 여인이고 그리고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자,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자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그 여자. 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이를 임신하고 또 여주인을 모욕하고 또 아들도 그 이삭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더라 하는 게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 집에 거할 수 없어서 하갈이 쫓겨나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21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쫓겨나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 어깨 위에 그 떡 한 덩이하고 그 물 가죽 부대 하나를 지우고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는 길이 어디냐면 부엘세바 광야로 이제 방황하더니 그렇게 나와요. 떡이 있지만 물 한 가죽 부대가 있지만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물 한 가죽 부대가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금방 그것이 다 소진되어서 그들이 그 엄마하고 그 아들, 아버지가 없는 아들과 남편이 없는 그 여인이 그저 그 광야를 유리 방황할 때 그 아들이 이제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눕혀놓는데 그 그늘도 찾을 수 없어서 그 관목덤불, 옛날 성경은 그 떨기나무, 여러분 관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는 큰 나무들이 아니에요. 사람보다 키가 작은, 그 줄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렇게 가시 덤불처럼 되어 있는, 우리에게 그늘을 많이 제공해 주지 않는 그 나무를 관목덤불이라고 합니다. 그마저도 찾기가 어려우니까 거기 아이를 죽어가고 목이 말라 그 기진한 아이를 눕혀놓고 그 엄마가 그 아이가 차마 죽는 것을 보지 못하여 이제 이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갈이 이방 여인이지만 차마 볼 수 없어. 그런데 화살 한바탕 떨어진 거리에서 그를 마주보고 소리내어 운지라. 옛날 성경은 방성대곡하니라 그렇게 나와요. 왜 화살 한바탕 떨어집니까? 엄마는 자식에게 자기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기도 너무 절망스럽지만 아이가 희망을 잃으면 그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또 너무 멀리 가면 그 죽어가는 아이가 이리나 승냥이가 또 물어갈 수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소리는 안 들릴 정도로 그렇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적당한 화살 한 바탕 거리에서 소리내온 하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갈은 이방 여인이고 거룩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소리내 어떤 무슨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볼 수 없는 그 엄마의 마음이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찾을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랑은 너무하지만 그 아이를 살릴 능력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그저 울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이 희미한 구약에 비춰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모하도록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정한 이방 여인은 그 여인인 하갈도 물이 없어서 이렇게 우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바라지 않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저 하갈은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 앞에 나타나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기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요. 그저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 주셨으므로 그가 샘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여인, 여러분 우리가 하갈보다 신앙을 오래 가졌다고 해서 이 교회에 지금 앉아있다고 해서 그보다 더 좋은 삶이라고 안도하시면 정말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갈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지 원래 출발은 하갈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의 울음까지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약의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접한 우리가 정작 하갈만치 그 물을 구하지 않는 우리라면 정말 생수가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여 정말 가슴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죠. 눈이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마치 신랑을 잠시 빼앗기는 날이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가 그날입니다. 신랑을 만나지만 빼앗긴 것처럼, 신랑이 없는 여인처럼 아버지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광야에서 죽는 그 아이처럼 우리가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의 행위와 예배에 만족했던 바리새인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의 시각은 그 세리에 있었고 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꼬박꼬박 금식하고 십일조 드려서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러러 쳐다볼 수도 없는 처지, 심령이 완전히 파산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그 어떤 것도 드릴 수 없음을 그저 알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만 했던 그 세리를 예수님이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갈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내 자랑과 내 영광과 나의 그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정말 그 필요한 그 예수 생명, 예수 영광, 예수의 의만, 그 광야에서 목이 말라 기진하여 죽는 아이처럼, 그것을 참아 볼 수 없는 그 엄마 하갈처럼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것만이 생명이라고 울며 불며 애통하며 눈물로 간구하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기를 소원하신 그 생명의 은혜를 오늘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영원히 그것으로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복은 사랑하지만 애통의 과정과 그 의미와 그 삶을 외면한 채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그 거짓된 위로와 거짓된 약속에 마음을 많이 기울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하갈처럼 많이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거룩한 삶이 많이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정함보다 더 크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샘이 있는 곳, 영원한 그 생명의 보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지금 애통하는 자가 곧 웃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울며 애통하며 그보다 더 깊은 뉘우침으로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눈물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보는 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패역함과 교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저 평강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근심이 일어나서 결국 회개를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위에 가득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근심하고 마음이 또 답답할 수 있으나 참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심판을 잠시 징계처럼 경험하는 인생인 것을 알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참으로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가 잘 보지 못함과 기도 없음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사오니 참으로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감정과 나의 그 내가 스스로 모았던 의와 나의 자랑들을 다 찢어주시고 오직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회개를 낳는 애통과 눈물이 가득하게 해 주실 것을 믿사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